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처럼 저희들에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주일 오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노예로서 자기의 삶을 밝혀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님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제목에 있다시피 우리가 큰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행을 다 끝내고 이제는 자기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단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성령께서 중간에 여러 번 경고한 대로 자기가 사로잡히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자기가 가이사랴, 즉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제일 중심 도시인 즉 시리아 밑에 있는 유대 지방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독 그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밝혀진 게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5-5에 로마 총독들이다. 처음에는 필릭스 총독이었고 그분이 쫓겨서 나가고 그 다음 피스투스가 들어왔는데 그 총독들 밑에서 2년 동안 총독 관저 안에서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총독이 오고 나니까 그분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읽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이 2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기록된 사실을 볼 때, 성령께서 왜 닥터 룩에게 이런 자질구레한 사실들을 적게 하셨을까? 이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 오늘 드디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있고 세니터들이 임명하는 총독이 있는데 황제가 임명한 총독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뭐를 밝혀주느냐? 이분들이 어떤 때 잡혀서 어느 때쯤에 돌아가셨을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총독인 펠릭스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번이 52년에 AD 52년에 시작이 돼서 59년까지 7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힘들게 하고 그 크루얼 잔악했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모럴 난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기 와이프 이름이 등장하죠. 그죠? 바울이 갇혀있을 때 와이프가 와서 와이프하고 이 사람 두 사람이 자기 레지던스에 바울을 불러서 이 퍼스널 프리칭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누구냐? 나이 어릴 때, 14살 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주이시 여자입니다. 주이서예요. 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적인 결혼이 있잖아요. 그걸 했다가 필릭스가 로마 총독으로 와서 이 여자가 너무 잘생겨서 반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설득해서 18살에 4년 만에 그 나이 든 시리아 왕하고 이혼을 하고 이 남자하고 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직 스무 살도 안 된 아주 새파란 젊은 여자예요. 필릭스 종도이처럼 그 퍼스널 라이프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히고 또 주위시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 The Way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불리기 전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 정도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7년 동안에 유명했던 겁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도 밝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총독에게 자랑하려고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사람인데 제일 우스운 것은 이 사람이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은 클라우디아 네로 앞에 황제하고 친한 사람인데 이 본인은 무슨 이유인지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빌립스가. 근데 형이 클라우디아 저기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급상승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이 생활이 이처럼 막 얽혀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도 돈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니 까닭없이 계속 그 레지던스에 하우스 어레스트를 시키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결국 2년 후에 자기가 쫓겨갈 때까지 가둬놓았다 이겁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가택 연금이 시작한 게 AD 56년부터 시작해서 57년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59년에 쫓겨갈 때까지 2년 동안 그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이 나오는 게 다 우리에게 이 닥터 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황제는 누구냐? 니로 황제입니다. 이런 AD 54년부터거든요. 필릭스가 52년도에 임명했을 때는 황제 클라우디아인데 그 후에 황제가 바뀌었어도 이분은 남아있었어요.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68년에 니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을 때까지 13년 8개월을 다스렸는데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니로 황제가 살아있을 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쯤에 순교를 당하셨는지 적어도 AD 62년 근방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즉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근방이 아니었을까. 황제가 술 마시면서 식비를 떠올리려고 불을 질렀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불이 커지게 번져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이 잡혀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AD 62년경에서 순교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필릭스 총독의 법정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변사 오라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로이어 같은 사람이에요. 드둘러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죄가 있다고 어큐자로 왔어요. 하지만 변사가 제시한 바울의 제목들 중에 어느 하나도 로마법에 따르면 죄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 없었다. 여기 읽고 있어요.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 가운데 전염병과 같은 분열자다. 이게 더둘러스가 바울을 갖다 어큐즈한 겁니다. 두 번째,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섹트다. 섹테리언, 분타 추종자다.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템플을 블래스핌, 모독하는 시도로 하였다 등의 죄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필릭스 총독이 황제 이름으로 지금 콜트를 열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죄증교 없다는 것이 밝혀지겠어요. 그런데 한쪽이 어큐즈를 했으니까 마치 프로스큐터를 어큐즈를 하면은 본인이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도록 총독이 기회를 줘요. 사도 바울은 유대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든 모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군중을 무리를 움직여서 라이엇 선동하지도 않고 단지 the way 도를 따르는 유대교의 그냥 한 섹트 분파로 팔로 신봉자였는데 당연히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분은 아주 faithful 충실하였다.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악인과 의인을 앞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resurrection 부활을 믿는다. 누구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자기 양심은 항상 깨끗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제 self-defense를 했어요. 게다가 자신은 여러 곳에서 즉 에이저 여러 곳에서 그 이방인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패민이 생겨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센치들을 위해서 연보도 모으고 아프링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까지 했다고 자신은 이노센트하다고 그렇게 디펜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수프림 콜트가 뭡니까? 사내드린이죠. 사내드린 앞에서 자기가 이 말은 한 적이 있다. 뭐라고 했느냐? 영어로는 번역을 cried out one voice로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죽은 자들을 부활. 나 이거 믿는다. 기억나요 여러분? 사내드린 앞에서 그랬더니 두 팔은 아니죠 사내드린이? 페르시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바울 죄가 없다고 떠들고 세두시들은 부활을 안 믿는 신신학자들이니까 안 된다 해서 말썽이 났잖아요. 그때 한번 자기가 큰소리 쳐서 그것만 자기의 신조를 밝힌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난 지금 여기 끌려서 죄인처럼 로마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고소와 변호를 다 들은 accusation과 self-defense를 다 들은 후에 필레스 총독이 이게 포스폰을 시켜버려요. 센텐스를 안 내려요. 그럼 딜레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말도 안 해줘요. 얼마 동안 2년 동안에 그 끌어버려요. 그동안에 총독은 바울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왜? 바울이 아시아의 유대인들 모임과 이방인 모임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줬다 말을 들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돈이 좀 있을 거야. 그 브라이브를 생각하고 안 풀어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서 관심이 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주 바울을 불렀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 읽을 때 나왔어요. 자기 두 사람 부부 앉혀놓고 바울이 마치 궁정 설교가처럼 로얄 콜트의 프리처처럼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내용에서 가슴이 뜨끔뜨끔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서 야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보냈단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처음 총독 관저에 끌려왔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잘했어. 너 용기를 가져. 내가 너 황제 앞에 왕 앞에까지 가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러니 자기를 가두는 총독 부부에게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황제 앞에 갈 때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환상 중에도 아니고 꿈에도 아니고 밤에 직접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을 풀어줄 조건으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았고 브라이브 다른 한편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플리즈하려고 바울의 총독 관저 그 레지던스에다가 하우스 어레스트를 그대로 스테이를 시켰어요. 결국 2년 후에 AD 59년경에 필립스 총독 자신이 7 years의 스테이를 다 마치고 쫓겨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다 그대로 가둬뒀더니 그 후분으로 베스투스 총독이 와서 시시리아 가이사라 관저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그게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1번 이 페이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필릭스의 그 법정에 선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변사 어로터 이 로요가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필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네 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가 또한 성전에
만약 이 네 가지 죄목 중에 유대인들을 모아서 데모를 일으키는 주동자다. 이거는 진짜 이 죄라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사형감입니다.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필립스 총독은 정확하게 읽었어. 이거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이지 황제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란 거 알았어요. 유대인의 수프림 코트인 산헤드린은 자기들 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눈에 가시 같지만은 로마 법이나 황제가 다스린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필립스 총독은 그냥 귀 밖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어큐제이션을. 3번. 필립스 총독에게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두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자기 이노선스를 어떻게 디펜드했냐. 12절에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성전.
자기가 사람들 선동한 적도 없고 성전에서 법에 어긋나게 자기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다. 정확하게 밝혔어요. 4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 어퀴즈한 사람들과 자신도 그 카만 빌리프가 있었어요.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도 나도 똑같은 것을 믿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나한테 죄가 되느냐 하고 변호한 게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하나님의 향해서 믿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니까 저 사람들도 놔두고 똑같은 그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나에게 그 믿는 것이 죄라면 나 어큐저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5번 하나님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양심이 떳떳하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 목적을 밝혔습니까? 17절에 그렇죠. 이방인 나라에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니까 그 연보, 그분들을 마음에 오르나서 도와주려는 그 연보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어퍼링 헌물이 두 가지를 가지러 왔다. 그러니 이거 뭐 데모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6번 자신이 하는 잘못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죄가 없다. 또한 자기는 딱 한 가지 문제로 고발을 당해서 필릭스 법정에 섰다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자기가 고발을 당했는데 21절에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밝혔나요?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데 대해서 큰 소리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큰 소리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 양쪽이 막 바울은 죄가 없다 한쪽은 죄가 있다 막 싸우면서 바울을 끌어당기니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 천부장이 잘못하다 바울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한테 피지컬리 죽으면 내가 죄가 있다 해서 강제로 그들을 손에서 바울을 빼앗았지요. 빼앗아서 로마 군대 배락으로 데려갔어요. 지켜주러 데려갔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난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그랬더니 로마 군 천부장이 백부장 시켜서 나를 보호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자기를 어큐지한 그 사내들인 대표들과 총독 앞에서 당당히 자기가 죄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번. 그 말을 이제 양쪽 다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필립스 총독은 무슨 이유를 대면서 I will not make a decision yet. 나 지금 결정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람 참 그 디플로매이죠. 머리 잘 쓰죠. 야, 너를 그 양쪽에서 막 너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고 싸우는 공의 가운데서 너를 보호하고 꺼내고 나에게 보내고 나에게 그 사건을 보고한 천부장이 직접 와야 되겠어. 이제 천부장 말을 들어봐야 되겠어. 그런지 그때까지는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정을 안 내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필릭스 총독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을 가둬둬서 꾸준히 자기 curiosity 유대교에 관해서 바울이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돈을 열심히 거둬서 가져올 정도라니까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돈도 좀 뜯어내고 그 계획으로 핑계는 뭐를 댔지요? 너를 거기서 건지고 이곳으로 보내고 나에게 편지 썼던 천부장 이제 데리고 와서 천부장 이야기 들어볼 때까지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시시리아까지 내려온 사람들을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사람들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없죠? 천부장이 왔다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 이게 흐지부지 된 겁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게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덕분에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2년의 세월이 흐르기 전에 그리고 5일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총독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 40여 명의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요?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세요. 좀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사내들인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이 사람이 약속을 지켰으면 40명 이상이 다 굶어 죽었죠. 그죠? 2년 동안 일이 없었으니까. 좀 궁금해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예.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총독 관저에서 그리스도교에 반대되는 로마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손에서 보호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7번. 결국 사도 바울은 다시금 총독 관저에 연금되어졌으나 무슨 베네핏을 누렸나요? 23절. 프리즈너이면서도 프리즈너 아닌 것처럼 됐어요. 예, 어떤 그 베네핏을 얻게 되었죠? 거기 갇혀 있으면서. 면회가 자유롭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레지던스 그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죽게 되면은 총독 자신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한 약속을 2년 동안 잘 지키셨어요. 8번. 이 필립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하고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부부에게 복음 선포를 한 내용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그 세 가지 엘리먼트가 뭐였어요? 그 프로클레메이션의 내용 중에 25절의 세 가지입니다. 의로움과 템퍼런스, 절제와 레스트 저지먼트. 이거는요, 필리스 총독의 잘못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네. 진리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독 앞에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총독을 알았으니까, 총독의 삶을 알았으니까 바울이 딱 꼬집어서 그 많은 복음 선포 내용 중에 요 세 가지만 딱 꼬집어내서 마치 총독이 회개하라는 듯이 너 righteous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남의 여자를 이혼을 시키고 너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하는 그 욕심을 부려. 두 번째 템퍼러스, 너 셀프 컨트롤이 하나도 없잖아. 너 그 lustful mind로 그 젊은 여자에 쏙 빠져서 너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 세 번째, 너 이러다가 마지막 내 야훼가 심판날에 있으면 너 견디겠어? 그러니까 벌벌 떨었다잖아요. 그러니 inconvenient time, 다음에 편리할 때 부를 테니 가라. 그렇게 됐습니다. 9번, 무슨 이유로 필릭스 총독은 자신이 쫓겨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재판을 미루면서 그를 2년간 자기 레지던스에 계속 가두어두었던가? 26절, 27절에 보니 두 가지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죠?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일종의 판으로 써먹은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잘 보여서 봐, 내가 가둬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막상 죄가 없다고. 너 돈만 갖다 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너 뭐 돈 많이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로에 의해서 쫓겨나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오케이. 우리가 오늘 생각할 점은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1절씩 읽어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네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7절,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9절,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 일곱 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일곱 귀절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만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선교팀 아볼로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으라. 감히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죄인들인 사람이 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는 양심에 선하다, 깨끗하다고 여러 번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 오늘의 내용에서 내가 특별히 무엇을 사도 바울로부터 본받을 것이 있는가? 그건 이처럼 당당하게 나를 우리가 한 우리 일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나는 무엇을 사울에게 본받을 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양심이 떳떳하니 본받으시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예. 오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던 죄인 중에 두목이 되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오늘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주님 닮아가게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도록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닮으며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그분이 다시 오심을 즐겁고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